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라는 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이제 복음서들이죠. 복음서는 네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세 책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는 보는 관점도 비슷하고 또 다루는 내용도 이제 공통되는 바가 많기 때문이죠. 이제 그에 비해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는 좀 별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모두 쓰인 다음에 가장 나중에 쓰인 책으로 알려져 있죠. 앞에 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또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아주 긴 가르침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관복음들의 내용을 이제 보충하고 또 거기 나와 있는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아마도 사도 요한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장으로 잠깐 넘겨보시면 20장 30절에 복음서를 다 기록하고 나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으면 내용을 잘 따라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특히 그 구약 백성들이 고대하여 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그분을 믿게 된다면 그로 인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목적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하고 있었죠. 그런데 잔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소 퉁명스러워 보이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그리고 좀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인들에게 무언가 일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2장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하인들이 했더니 연회장의 반응이 이어나옵니다. 이 혼례에 전체 책임을 지고 있었던 신랑을 불러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었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총평이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 행하신 첫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20장에서 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 제자들에게도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두 번째 표적은 4장 54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4장 54절, 그러니까 2장, 3장, 4장에 걸쳐 이제 갈릴리 가나로부터 시작해서 가나로 마무리되는 이제 한 꾸러미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표적이라는 말이죠. 여기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공관복음에서는 이적과 기사라고 말해서 이제 특별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일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사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표지판이 무언가 어떤 실체를 가리킬 때 이제 사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읽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일은 그 자체의 의미, 그 자체의 이 사건 안에 의미가 다 담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중요한 일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 시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2장 1절에 이 사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짜 표시는 대체 왜 있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되는데 그에 대한 답은 1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서 사흘째 되던 날인가 하고 살펴보면 1장 43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날짜 표시가 있습니다. 1장 43절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은 이튿날이 아니라 하루 더 지난 날이라는 말이 돼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이틀 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날짜 표시는 1장 19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었죠.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이제 해당하고 1장 19절부터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장 19절에 보면 거기 이제 이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 요한에게 누구냐고 묻죠.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1장 29절로 가보시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날, 2일째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날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을, 그런 증언을 한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5절로 넘어가 보시면 또 이튿날이라고 이어지고 있죠. 3일째 되는 날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세례요한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때가 10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당시 시간 개념은 일몰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다음 날 해질 때 하루가 끝나는 거니까 그날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일몰 이후까지 있어서 그날 저녁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이어지는 내용은 그 다음 날, 그 네 번째 날에 있었던 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장 43절에 가보시면 앞에서 본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5일째가 되는 것이죠. 이 5일째에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인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더 지났다는 이야기가 되고 1장 19절부터 날짜를 헤아려 보면 일곱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펼쳐보시면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많이 듣던 식의 표현이죠. 창세기 1장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내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나오고 2장 2절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이 나오고 그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1장에서 6일 동안의 일을 소개하고 2장 1절에 이르러 7일째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의 사건은 창세기의 일곱째 날처럼 계속 이어지던 어떤 일이 이제 완료되었음을 이제 반영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오늘 사건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럼 과연 이날, 이 일곱째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 그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우선 6절에 상황 설명이 나오죠. 거기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 이곳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용도가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 같은 곳을 씻도록 마련되어 있는 돌 항아리였는데 이것은 먼지 정도를 떨어내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구약의 종교의식에 따라 마련된 돌 항아리였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세 통 되는 항아리 여섯 개면 적게 잡아도 500리터 정도 되는 물이 담기는 항아리가 됩니다. 많게 잡으면 700리터가 넘는 물이 담기는 그런 항아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그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했던 말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키시는 일은 좀 뚱딴지 같아 보이기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은 왜 채우라고 하는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러둔 대로 하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죠. 어디까지 채우냐 하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잔치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겠고 그러면 항아리에 물이 적지 않게 쓰였을 텐데 그 물을 이제 다 채우라고 하신 것 같죠. 하인들은 노는 하인들이 아니었고 잔칫날이었으니까 여러 일로 많이 바빴을 텐데 이런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마 하인들이 물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채우면 될까요? 네, 계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아귀까지 더 이상 부을 수 없을 만큼 물을 채우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아귀까지 다 차서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그리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 맛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해해왔는데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여기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8절에 떠서라는 말이 독특한 단어여서 그렇죠.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하는 이 떠서라는 말은 보통은 깊은 우물물에서 물을 떠서 떠올 때 쓰는 이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그림이 좀 달리 그려지냐 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물을 떠다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정결 예식 이용 항아리를 전부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었죠. 그리고 다 채워진 걸 아니까 그럼 이제는 물을 길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정결 예식용 항아리는 아귀까지 다 채웠으니 이제는 거기에 더 갈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잔치에 갖다 주어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 단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의 깊게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그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이적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결 예식용 항아리를 완전히 채워서 한 시대가 마감되었음을 알려주시는 사건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정결 예식은 구약 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렇게 너희 몸을 정결해야 한다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완전히 채우게 하심으로 이제 구약에서 요구했던 바는 다 종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자, 어떤 시대일까요? 이제부터는 물을 길어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물을 길어 잔치를 위해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 되는 시대. 자, 우물에서 그런 포도주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부터는 그 전과는 다른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잔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죠. 좋은 포도주는 이 잔치, 하마터면 망쳐졌을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남겨져 있다니 이러려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었던 모양이로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와 요한복음 사이에 그 유사점을 볼 때에 창세기의 경우에는 일장에 좋은 일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언가를 만드시면서 참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완성된 이 좋은 일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신 이후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곱째 날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황이 좀 별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잔치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축의금을 10만 원쯤 낸 하객들이 식사를 하느라 줄을 서 있는데 식사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샌드위치 몇 조각하고 김밥 몇 개 남아있는데 손님들은 저 뒤에 줄 서 있죠. 자, 그렇게 잔치가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일 텐데, 자, 그와 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 하면, 이런 곳에서도 아무리 둘러봐야 물밖에 안 나오는 이런 곳에서도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잔치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었을 것 같습니다. 연회장이 말한 것처럼 분위기가 파장에 이르러 사람들이 포도주의 맛을 잘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처음 맛보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던 일로 사람들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서 11절에 이 일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1장에 먼저 나왔던 말이죠. 1장 14절을 한번 가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영광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난감한 상황에서 큰 기쁨을 끌어내시는 것. 자, 그것이 이들에게 오신 분, 메시아의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뒤에 보면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표현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지만 뒤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 때라고 말할 만한 것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사건은 이제 겨우 출발 정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발이 어떤 것이었냐면 난감한 상황에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하던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고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앞으로 읽어가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4절에 방금 읽은 4절에 나온 내용이죠. 자, 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답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퉁명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괜히 말했다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별로 좋은 느낌으로 들리지 않는 대답으로 보이죠. 나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뒤에서 실제로는 개입을 하시죠. 그러니 이 말씀은 나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사건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일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일에 예수님이 무언가 개입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것이 마리아의 기대대로는 되지 않을 것을 이제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도 행하려고 하시는 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 사이에는 어떤 거리가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 예수님의 이 퉁명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말의 뜻을 잘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면 그것은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바람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어머니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면모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어떤 성격의 것일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미에 맞게 무언가를 제시하시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이 일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잔치답게 하실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분이 우리의 입맛에 맞춰 뭔가를 펼쳐 보이시고 어때 마음에 들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대체 그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고 계시는가 묻게 되는데 8장 2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 8장 29절에 가보시면 28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8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그분께 그렇게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 이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텐데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우리의 삶에 대해 알려주시는 바는 이런 것이죠. 자, 우리의 날이 무르익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좋은 일이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일은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면서 하셨던 것 같은 일을,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초대받아온 우리에게도 우리의 날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난날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런데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남은 일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베푸시고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잔치를 더욱 잔치답게 하는 일, 물 밖에 나오지 않던 그런 곳에서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 같은 일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좋은 일은 아버지의 뜻과 기준에 따라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르고 있는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애원에,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탄식에 휘둘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좋은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된 일은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오늘이 오늘보다 더 많은 날이 지난 후에는 지금보다 더 깊은 고백을 하게 되겠죠. 우리도 연회장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아무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여겨왔는데, 인생의 좋은 것들은 저 기억 속 저 옛날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불모지와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날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물밖에 나오지 않고 우리의 문제에 아무 해결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처지를 우리는 겪고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리고 아무도 맛볼 수 없었던 좋은 포도주가 여전히 솟아오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성지를 날이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할 날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펼쳐지는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오늘 또 시작된 우리의 하루는 그와 같은 일이 펼쳐지는 날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복된 일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해 갈 것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순종으로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난처한 처지에 이르른 잔치자리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셔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때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은 주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문제투성이이고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사오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놓아두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의 일을 이루시도록 순종하며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